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 함께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찬양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목소리가 군대 같습니다. 아주 할렐루야. 예. 마가복음 2장을 이렇게 보시면 길지 않은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오는데 오늘도 또 한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좀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내용은 뭐냐면 금식의 문제였습니다. 왜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공격을 해옵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날을 정해서 두 번씩 금식을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그런 그들의 금욕주의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죄인들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러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눈에 가시같이 느껴졌겠습니까? 어떻게 영적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하지 못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제 그런 질문, 그런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금식하라는 그 요구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걸 좀 질문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금식을 했는데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좀 해보고 찾아봤는데요. 그런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라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금식하라는 내용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구약 성경에 딱 한 군데 있는데 어디 있냐면 대속죄일 딱 하루 한 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그 짐이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에서 요구한 것 이상으로 규율을 만들어서 지켰던 것입니다.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더욱더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그 율법에도 없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지키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율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서 왜 당신은 그렇게 사느냐라는 그런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가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저희 교회 안에도 꼭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 가끔씩 전통이나 그런 율법주의적인 모습들을 저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어떤 교회에서는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규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웃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모든 분들이 다 앞에서 신발을 벗고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혼이 납니다. 목사님한테 끌려가서. 오히려 카페트가 더러워지니까 신발을 벗고 올라가라고 했으면 이해가 됐을 텐데, 여기 거룩한 곳이니까 여기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성도님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강대상은 다 신발을 벗고 올라와서 항상 발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웃기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는데 더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율법으로 조여온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런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이제 다가온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을 지금 무엇으로 비유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로 비유하시면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은혜의 해가 왔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혼인잔치, 결혼식에 갔는데 누가 코너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 난 밥 안 먹어, 난 절대로 안 먹어, 난 금식 중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것같이 웃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그거와 비슷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래서 빼앗길 날이 이르른다라는 그 강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곧 죽게 되실 그것을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가서 금식해도 슬픈 날이 올 때 금식해도 늦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침을 이제 마치셨어도 충분히 이해가 됐을 텐데 주님께서 한 발짝 더 나가시면서 이해하기 힘든 비유를 이제 두 가지를 드십니다. 제가 21절과 2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죠? 새 옷감이 있는데 그걸 누가 헌옷에다 갖다 붙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새 옷이 너무 기운이 세서 헌옷까지 다 헐어버릴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고 또 누가 귀한 새 포도주를 헌 포도주 그 부대에다 놓겠느냐. 그렇게 되면 헌 포도주도 다 찢어지고 그것도 다 잃지 않게, 그 포도주까지 잃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수수께끼 같이 다가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것을 비교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 금욕주의적인 종교생활과 복음이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고 오신 그 은혜의 해, 그죠? 그 용서, 그 복음이 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들과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버리고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와 복음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반대로 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노력, 하나는 은혜. 이렇게 상반되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완전히 상반된 것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들도 율법이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규례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라. 그것을 즐기라라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할 것이니까 너희는 그것을 그냥 누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율법적인 마음으로 혹은 종교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율법들 때문에 마음에 불필요한 죄책감이 있으시다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율법적인 요구들이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죄책감을 느끼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베푸는 그 단잔을 마시고 그저 내가 너에게 베푸는 그 은혜를 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게 통이 큰 나팔 바지를 입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제가 유행이 돌고 돌아서도 그때도 한번 다시 왔었는데 보통 나팔 바지가 아니고요. 신발을 가리고도 한 5인치가 더 앞으로 나갈 정도로 그렇게 길고 큰 통바지를 입고 저희가 다녔습니다. 동네방네 먼지를 다 쓸면서 빗자루질을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또 그 당시 유행했던 게 뭐냐면 머리를 염색하는 거, 탈색하고 노랗게 염색하는 게 그 당시에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저하고 저희 친구들은 그게 멋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엄청 혼났습니다.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니들이 무슨 양아치냐 그러면서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하고 올 수 있냐. 저는 더 혼났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끌고 가가지고 막 더 혼내시고. 저는 괜찮았습니다. 저는 뭐 어차피 그래도 교회는 다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저는 괜찮은데 친구 한 명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나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그러지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성경 어디에도 나팔바지 입으면 안 된다는 말은 없고 그저 염색하면 안 된다는 말도 없는데 그 집사님의 고정관념, 율법적인 생각, 그죠? 그런 것들이 그 아이를 공격했을 때 실족된 영혼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런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옷 입는 것 때문에 혼이 나거나 욕을 먹어서 혹은 봉사하지 않는다고 무슨 얘기를 막 들어서 개원 지 얼마 안 됐는데 술, 담배 막 끊어야 된다고 공격해서 그것 때문에 안 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지적을 받으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습니다. 특별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님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속이 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누가 여러분에게 정죄의 손가락을 보냈다든지 이런 율법주의적인 것을 여러분을 공격했다든지 이렇게 하셨다면 오늘 예수 안에서 괜찮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요구한 것 외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한다면 그거는 그분이 잘못된 것이지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고 주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율법적인 걸 옥죄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그것에 억눌려야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오래 자라오다 보니까 자꾸 생긴 그런 고정관념이나 그런 습관들 때문에 혹시라도 남을 율법적인 것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복음 안에서 내려놓으시기를 또한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하루는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 찬양단에 있는 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씩씩거리면서 찾아와가지고는 저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목사님 이거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러는 거예요. 왜 못하겠냐 그러니까 저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악보도 준비하고 찬양단 위에서 악보도 준비하고 악기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멤버들이 늦게 와가지고는 자기들이 무슨 가수인지 알고 노래만 부르고 싹 가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날 만한 상황이죠. 저래도 화가 막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무책임한 행동들에 대해서 혼을 내야 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개야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지 말자. 주님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정죄하면 되겠니?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기도해주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저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화가 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일수록 상처받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얄밉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부족한 저 사람도 나는 사랑하고 품어준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쉽진 않지만 복음을 믿고 주님 말씀 순종해서 정죄하지 않고 그들까지 품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게 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하신 성도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섬기시면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몇 주 뒤에 대화를 나누니까 그 이후로 마음이 자유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막 얄밉고 예전에는 막 그냥 한 대 가서 막 때려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보면은 아유 불쌍한 저 사람 용서해줘야지 품어줘야지 주님도 품어주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올라온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율법주의와 복음은 함께 갈 수 없다는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을 붙들라고 하시는 말씀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남에게 정죄받을 때 슬퍼하지 말라고,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남을 정죄하는 우리를 향해 그래도 나는 저들을 사랑한다, 너희도 사랑하라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복음이 사라지면 용서할 수도 없고 품어줄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억눌렸을 때 자유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만 이런 능력들이 경험되어집니다. 축복하기는 날마다 우리가 복음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몸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가 무엇인지가 발견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 회복되고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직 복음의 기준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복음, 우리를 주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주신 그 복음,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생명을 주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비추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로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있는데 주님, 특별히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족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혹 마음에 힘든 것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자비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오니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셨고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실로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